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상상 하나를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누군가 사형 집행에 쓰이는 그 전기의자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기괴하네요. 막 목덜미가 서늘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 생각했을 때 대체 왜 저런 끔찍한 걸 장신구로 달고 다니지? 하면서 막 시선을 피하고 싶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혐오스럽고 소름끼치는 상징이었을 거예요.
네,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으니까요.
맞아요. 예의 바른 대화에서는 그 입에 올리는 것조차 철저히 금기시 되었던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십자가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이토록 끔찍한 도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해답이 담긴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강해, 즉 모범이신 그리스도라는 강연을 바탕으로 이 고대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맞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인물이 본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이 찬가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는 무르페라고 묘사하면서 출발합니다.
무르페요?
네. 여기서 이 본체나 형체라는 말을 그냥 겉모습이나 껍데기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고대 문헌에서 이 단어는 내면의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외적 형태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속과 겉이 100% 일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가 곧 완벽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엄청난 선언을 텍스트 맨 앞에 쾅 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제가 하먼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아주 희귀한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하르파그모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하르파그모스. 이거 번역하기 되게 까다로운 고대 그리스어잖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움켜쥐어야 할 것, 아니면 전리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할 것,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더라고요.
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진짜 희귀한 단어입니다.
한 번이요? 진짜 특별하게 쓰였네요.
그렇죠.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즉 1세기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도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보편적인 세계관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 같은 거요?
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살았잖아요. 제우스나 아폴론 같은 신들이 자신들의 그 무한한 힘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뻔하죠.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 채우고 막 인간들 장기말처럼 이용하고.
맞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남용하죠. 당시 사람들에게 힘이라는 건, 특히 신적인 권력이라는 건 응당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자신을 위해 착취하는, 그러니까 하르파고 모스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이치였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쥐어짜내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들으니까 약간 현대사회로 가져와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합법적 권리랑 막대한 스톡 옵션에 이 사회 통제권까지 100% 장악한 억만장자 CEO가 있다고 쳐보는 거죠.
오, 억만장자 CEO요? 좋은 비유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CEO가 자기 권력이랑 특권을 이용해서 막 경쟁사 무자비하게 짓밟고 자기 재산 천문학적으로 불려나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CEO 비유를 바울이 쓴 텍스트의 흐름에 딱 대입해보면 그 파격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파격적인가요?
바울이 묘사하는 이 궁극적인 CEO는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이기적으로 움켜주는 대신에 그 엄청난 스톡 옵션이랑 회장실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회사의 가장 냄새나고 힘든 지하 우편물 관리실로 내려가서 가장 처남 구제니를 자초하기로 한 겁니다.
와, 회장실에서 우편물 관리실로요?
네, 바울이 여기서 문법적으로 양복 우문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가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특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휘두를 수 있었지만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그것을 이기적으로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강렬하게 대조하는 거죠.
아, 정말 엄청난 대조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비운다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떠올리거든요.
아, 컵에 든 물을 버려서 텅 비게 만들듯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자신을 비웠다는 건 아까 그 CEO가 우편물실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이나 기억을 싹 다 지워버렸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신성 자체를 포기하고 덜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와,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빠져들었던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이요?
네. 이른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의 기독론에서 사람들이 이 비움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꽂혀서 예수가 신적인 속성을 덜어내거나 버렸다고 오해하는 거죠.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쓴 문장 구조를 끝까지 잘 따라가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무언가를 덜어내므로써 비운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종, 그러니까 고대어로 둘로스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무언가를 취하는 플러스 방식이 어떻게 비우는 마이너스 방식이 될 수 있죠? 컵에 물을 더 붓는데 비워진다는 거랑 똑같이 들리는데요?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움은 존재나 능력의 결핍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지위와 영광,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의 포기를 의미하죠. 아까 그 CEO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말단 직원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기름때를 묻히며 일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정체성이나 경영 능력이 사라지나요?
아, 아니죠. 그건 그대로 남아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는 단지 최고 경영자로서 받아야 할 사람들의 대우, 뭐 최고급 세단이나 푹신한 회장실 의자 같은 걸 비워내고 그 자리에 종속과 섬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은 거예요.
아, 덜어내는 비움이 아니라 덧입음을 통한 비움이군요.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제약을 자발적으로 추가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기존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비워낸 셈이죠.
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강인데 텍스트가 그리는 궤적이 거기서 안 멈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바닥까지 계속 곤두박질치더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그 엄청난 무게감을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다시 느껴봐야 합니다. 하먼 박사는 이 구절이 구역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정교하게 엮어낸 거라고 짚어내거든요.
고난받는 종이요?
아까 오프닝에서 십자가형 이야기했었죠.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완전한 발가벗겨짐, 철저한 사회적 매장이자 신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차원에서는 창조주가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홀로 짊어지는 우주적인 고통의 응축점이기도 했죠.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분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이거 듣고 있으니까 왜 이 찬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확 와닿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알파벳 V자 형태로 생각하잖아요.
네, 하늘에서 땅으로 뾰족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원래 출발했던 위치로 쓱 돌아가는 대칭 구조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먼 박사는 본문이 그리는 궤적이 평범한 V자가 아니라 그보다 낮게 내려갔다가 원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체크마크, 그러니까 V자에서 오른쪽 획이 훅 올라간 그 형태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체크마크 형태요? 아, 오른쪽 획이 왼쪽 출발점보다 더 높이 치솟는 그 모양이요?
네, 맞아요.
오, 그럼 단순히 원래 있던 신성의 자리로 딱 복귀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닥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 즉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승리의 훈장을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신으로서 우주적 구원을 성취해낸 완전히 차원이라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그 체크마크의 획이 쫙 치솟아 오르는 지점에서 이 텍스트 분위기도 혹 반전되더라고요. 9절부터는 이야기의 주체가 완전 뒤바뀌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장면으로 전환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 서사에서 이 이름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고대 중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권위와 영광 그 자체거든요. 구약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이 탑을 쌓은 핵심 동기가 뭐였죠?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거잖아요. 교만해서.
네, 맞아요.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악착같이 움켜쥘 때 결과가 어땠나요? 참혹한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높이려던 자들은 저주받고 흩어졌는데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신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서사가 오순절 사건에 이르러서 찬란하게 절정을 맞이해요.
아, 오순절이요? 언어가 나뉘었던 바벨탑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바벨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에는 성령의 역사로 각자의 언어로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아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잖아요. 흩어짐에서 회복으로의 완성이죠.
와, 소름 돋네요. 바벨의 흩어짐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주적 모임으로 완성된다는 게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20절과 11절, 9절에서 제가 일종의 신학적 수학 공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신학적 수학 공식이요? 어떤 원리죠?
바울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거라고 쓴 이 구절이 사실 구약 이사야 45장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구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거든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을 A라고 하고 신약에서 바울이 예수에게 적용한 걸 B라고 하면 A와 B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결국 A는 B다. 즉 예수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 딱 떨어지는 거죠.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비판적인 현대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일 때쯤에야 서서히 예수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아, 나중에 신격화된 거라고요?
네. 하지만 빌립보서가 쓰인 게 대략 주후 60년경이에요. 심지어 이 찬가는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에서 부르던 거거든요.
그럼 벌써 40년대, 50년대부터 예수를 신으로 믿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현대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신학적 역사적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를 편지로 써보낸 게 그냥 지식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지식은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몬 박사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한 능력 부여라고 강조합니다.
아, 능력 부여요? 그냥 내 의지력으로 억지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자기 특권이랑 힘을 꽉 움켜쥐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게 기본 세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네가 가진 특권과 힘을 철저히 타인을 섬기는 데 쓰라는 혁명적인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한 참된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죠.
모든 무릎이 결국 그분 앞에 꿇게 된다는 게 진짜 알람시계 같네요. 누군가는 기쁨으로 꿇겠지만 누군가는 공포 속에서 꿇게 될 테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현대의 안락한 삶이 어쩌면 더 큰 우주적 서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몬 박사도 그 무감각을 경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열망을 회복해야 하고 그건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희생하는 구체적인 자기 희생적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말 장대한 여정을 함께 했네요. 신성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사형수의 십자가라는 바닥을 지나 우주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라가는 궤적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힘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비워내고 내어주는 데 있다는 걸 확인했죠.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경이로운 텍스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일상, 직장이나 가족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권력자가 스스로를 가장 낮추고 섬기는 방식으로 그 힘을 증명했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기꺼이 손에서 내려놓고 비워내야 할 여러분만의 당연한 권리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